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윤경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 내 가족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형적인 선전전으로 보고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뉴스계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9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동 주변국들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거듭 강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북서부에서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뷰의 서울지구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 문제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됐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은 누굽니까?
네, 새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빈센트 브룩스 대장으로 브룩스 지명자는 현재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브룩스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네.
브룩스 사령관은 전형적인 군인 가정 출신으로 지난 1980년 미 육사를 졸업했고 당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생도 대장을 지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독일과 한국에서 근무했고 초등급 장교 시절에는 공수부대와 보병부대 지휘관을 지낸 야전 작전통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거론한 상원 의원 누굽니까?
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출신 존 맥케인 의원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역량 개발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지명자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의원도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해 질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디애나주 출신인 민주당 조 도넬리 상원 의원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선택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은 핵무기 확장을 억제하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는 대신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능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던 지난 1978년 제11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공식화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이와 함께 북한 군의 동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군이 유혈 충돌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며 인구 밀집 지역에 포격을 하고 한국군 기지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북한군의 모든 행동들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브룩스 지명자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지난 5년간 더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평가였죠?
네, 그렇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 내부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견제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일련의 도발 사태를 내부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군 지휘관으로서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그리고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비록 훈련을 충분히 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 규모가 세계 4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따라서 미 본토와 한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방어할 태세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 때문이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내놓은 건가요?
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21일 열린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에 내려진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리 북한 외무상은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해봤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참석한 유엔 회의가 이 핵 문제를 다루는 회의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의 2030 지속개발 가능 목표 회의는 빈곤 퇴치와 질 높은 교육 그리고 양성평등 등 국제사회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려고 세운 목표를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였습니다. 리 외무상이 핵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주제와 동떨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리 외무상은 아랑곳 없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네.
리 외무상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내린 제재 조치를 경제적 봉쇄 조치를 활용해 북한을 없애겠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동원해 북한을 매도하며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갖다붙였습니다.
6개월여 만에 유엔 본부를 찾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핵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이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는 핵실험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돼 국제사회가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뒤 북한이 고립을 회피하고 체제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미한 정보당국이 북한 풍계리 일대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달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38로스, 그러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네. 이 38로스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전히 차량과 장비 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서쪽 경도에서는 굴착 작업이 시작된 흔적을 찾았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이런 활동들이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서 단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할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감행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외교 차관 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은 지난 19일 서울 외교부에서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성남 한국외교부 1차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해나간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고 또 국제사회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며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제재의 이행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는 반대하고 있죠?
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감지되는 가운데 북한을 겨냥해서 추가적인 정세 악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 정세 아래서 각 당사국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정세를 추가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과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반적인 이행의 중요성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뭐 때문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하라는 지시를 했었는데요.
네.
말 그대로 핵탄두를 터뜨려서 국제사회에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강도 높은 제재에 몰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 임재천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포석을 놓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른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던 김정은 체제로서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에 미국을 더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일찍 사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은 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5차 핵실험 언제쯤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북한은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시기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대리 닉시 개건연구원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대회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도 노동당 대회를 전후한 시기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서는 지난 15일에 태양절,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보다 노동당 대회가 자기 업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핵실험 등이 이런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같은 전문가는 북한이 당대회 이후 평화협정을 둘러싼 대화 국면의 추이를 지켜본 뒤 핵실험 감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전망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려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의 학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이 유인 납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적십자회가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에 보냈는데요. 이 통지문의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리충복 위원장은 최근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을 서울로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로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리충복 위원장은 이 통지문에서 한국 측이 국제관례 등 부당한 구실을 붙여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십자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측 가족들이 서울에서 자식들, 그러니까 망명한 종업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한국 측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 현지의 거간꾼들과 공모해 대낮에 북한 국민들을 납치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이보다 하루 앞서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으로 망명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자식들과 직접 만나도록 판문점 또는 필요하다면 서울까지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선적십자회 요구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정부는 집단 망명한 중국 내 학식당 종업원들과 북한에 있는 이들 가족과의 대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이와 관련된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이번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망명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조선적십자회 조항위원회를 통해 망명자들의 가족 대면을 요구한 것은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관계당국의 지시에 따른 납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과 관련해서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종업원들과 또 평양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CNN의 보도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 이후 이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나머지 종업원들이 몇 명인지 또 이들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를 놓고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번 CNN의 보도를 보면 나머지 종업원은 모두 7명이며 이들은 모두 사건 직후 평양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평양주재 특파원이 지난 18일 이들과 고려 호텔에서 만났으며 집단 망명자들의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종업원들은 이번 집단 망명 사건이 한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한 사업가와 북한 지배인이 짜고 벌린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특히 이번 집단 망명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CNN은 이번 일이 북한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중국 정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설명회에서 수사 결과 북한 주민 13명은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번 집단 망명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집단 망명 사건과 관련해 집요하게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탈북 도미노, 그러니까 연쇄 탈북 현상을 예방하고 내부 주민들의 동요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빌미를 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식 기자설명회에서 이들의 집단 망명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 망명 사실이 알려지면 사실 확인만 해주던 소극적인 입장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보안이나 가족들의 신변 안전,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탈북 과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당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바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약점을 파고들어 유인 납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 처벌과 송환 요구에 이어 망명자들의 가족을 판문점이나 서울까지 보내겠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측의 이런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당분간 집단 망명 사건을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을 빌미로 북한 당국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신영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불씨 보내드립니다.
그 누가 내 사랑 바람에 흩날리더니 뜨거운 눈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프린스입니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은 이번 주 들려온 프린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슬퍼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대중음악에 선구자적인 영향을 미쳤던 큰 별이 57살의 나이에 갑자기 팬들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프린스는 1958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라는 이름은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아버지의 예명에서 온 것입니다. 어머니도 재즈 가수였는데 프린스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음악성을 보였습니다. 7살 때 작곡을 했고 18살 되던 해에는 미국의 대형 음반사 워너브로스와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무명의 10대 가수가 1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한 건 큰 뉴스였습니다. 그만큼 음반사에서도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프린스는 1978년 첫 앨범 포유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5장의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1억 장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했고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를 7번이나 받았습니다. 특히 1984년 직접 영화에 출연하고 음악도 맡았던 퍼플레이는 프린스를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프린스는 음악적으로도 1980년대 미국 대중음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수이자 연주자, 작곡가로서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 이후 많은 음악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료 음악가와 전 세계 팬들은 프린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음악가이자 창조의 상징이었던 인물을 잃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화제의 인물, 이번 주 타계한 미국의 팝가수 프린스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이 ISIL 격퇴 작전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요. 중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이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최근에 현지에서 지상병력이 ISIL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 ISIL 격퇴 작전에 진전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하고요. 병력 증파와 공격 헬기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카터 장관은 특히 이라크군의 이 모술 탈환 작전을 돕기 위해서 200여 명의 육군 특수부대원을 추가로 파병하고 또 아파치 공격 헬기 여러 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8대의 헬기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밖에 다른 무기들도 지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을 돕기 위해서 지원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이 모술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곳이 어떤 도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모술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데요. 수도 네. 바그다드에 이어서 이라크의 제2의 도시고 또 이라크 북부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이 ISIL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리아에서 ISIL의 근거지가 라카라면 네. 이라크에서는 모술입니다.
네, 네.
이라크군이 올 초에 요충지 라마디를 탈환한 데 이어서 지난달 24일에 모술을 되찾기 위한 공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올해 말까지는 이라크군이 모술을 탈환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죠. 이 오바마 대통령은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인들의 의지가 강하고 실제 지상전에서 진전이 있는 만큼 미군도 필요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모술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ISIL이 모술을 잃는다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이라크에서 미군의 역할이 지상전투가 아닌 현지 병력의 지원에 제한된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면 미군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깁니까?
그렇진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카터 장관 모두 미국이 추가 병력을 투입하더라도 계속 지원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터 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의 주 임무는 이라크 병력의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새롭게 증파되는 미군 특수대원들이 소규모로 편성돼서 이라크의 군 여단급 부대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라크 군이 필요할 때 미군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이제 미국이 이라크에서 훈련과 정보 또 전술 등을 지원하고요. 일부 특수부대원들은 직접 인질 구출 또 ISIL 지휘부 사살 체포 같은 작전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00여 명이 증파가 되면 이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병력이 총 얼마가 되나요?
이번에 200명이 넘는 병력이 더해지면서 미군이 이라크에 공식적으로 주둔 중인 병력은 4천여 명이 되는데요.
네.
미국의 이 카터 국방장관은요. 이번 주에 이라크 총리 또 이라크 국방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과도 통화를 했는데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지원도 규모를 4억 달러 정도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ISIL을 북부와 또 남쪽에서 모두 이제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도 이 ISIL 격퇴 노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네.
이 ISIL과 관련된 이 진전에 있어서 네. 미군의 새로운 입장이 나온 것이었죠. 당시 미국 국방부는 ISIL 격퇴전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서 이 약화와 해체, 완전 파괴의 세 단계 중에 약화 단계는 완료가 됐고 이제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미군이 병력을 증파하고 무기도 보내면서 ISIL에 대한 가시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중동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주변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사우디에서 걸프협력회의 6개국 정상들과 만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 후에 공동의 위협이 되고 있는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고 특히 이 걸프회원국들이 기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우디를 비롯한 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이미 미국 연합군의 ISIL 대응 공습 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최근에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랍 국가 정상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격퇴하고 중동의 안정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용기를 착륙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미국이 즉각 항의했었는데요.
네.
중국 군용기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착륙한 게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네.
특히 중국군이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서 이 근로자 중 환자 3명이 발생을 했고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해군 초계기 한 대가 인공섬에 건설된 활주로에 긴급 착륙을 했다는 건데
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 군용기가 이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착륙한 기종은 어떤 겁니까?
Y-8 해상 초계기였는데요.
네.
중국군은 군용기로 환자를 수송하는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환자들은 나중에 이제 인근 하이난성의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에 이 피어리 크로스 암초의 비행장에 민항기 두 대의 이착륙 시험 비행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군용기 착륙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네.
특히 황구시보는 이 Y-8 초계기가 임무를 잘 수행을 했고 따라서 군용기를 이 비행장에서 배치할 준비가 됐다면서 만약 작전 반경 500에서 1000km 전투기가 주둔하면 500km 이내에 제공권 확보를 의미한다. 이런 공격적인 분석까지 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항의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중국 군용기가 환자 수송을 위해서 피오리 크로스 암초에 착륙한 것을 알고 있다. 민항기를 보낼 수 있는데도 굳이 군용기를 보내는 의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앞서 약속한 대로 이 스플래틀리 군도 내 기지에 군용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에 이동식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역시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22일 보도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이 중국이 해상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 부동, 즉 이제 물에 떠 있는 그런 네. 핵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원전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떠서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죠. 기사는 또 원전이 완성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도서 건설 계획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거라는 설명도 달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변 국가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까지 띄운다면 더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요. 미국도 중국이 도서 건설을 비롯한 일방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죠.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요.
네.
이 이동 가능한 해상 원전을 짓게 되면 특히 남중국해 여러 도서 건설 계획 또 여기에 건설한 시설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력발전소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네.
그 섬까지 석탄이나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해상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네.
기상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현지에서 원전으로 전력을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이런 이제 중국의 움직임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토니 블링큰 미 국방부 부장관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아시아를 방문하고요.
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다시 강력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규모 인공섬 매립 사업을 벌이고 군사기지화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의 이런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에 대응해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군함 또 군용기의 순찰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이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또 지역 동맹국과 협력국들을 지지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에콰도르 지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에콰도르가 지난 16일에 북서부 해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다가 20일과 21일 다시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이틀 연속 발생했고요. 처음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에콰도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망자가 600명이 육박하고요. 실종자도 100명이 넘어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번 주에 벌어진 잇따른 강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 규모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6.0의 지진 후에도 5.8, 5.0 이런 강력한 여진이 이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
피해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수색과 구조를 위한 노력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 또 잇따라서 여진이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복구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러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라파엘 코레 에콰도르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모든 국민이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조국 재건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피해 복구에
네.
이 에콰도르 국내 총 생산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그런 복구 자금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에콰도르 정부는 이미
네.
이 부자들에게 일회성의 특별 지진 복구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또 사회 전반의 이제 판매세도
네.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에콰도르가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더욱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극적인 구조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렸던 50대 남성이 40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요.
네.
지난 16일 이제 첫 번째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5층 호텔에서 일하다가 이 호텔이 무너지면서 잔에 깔려있던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네.
이 남성은 이 소변을 받아 맞으면서 버티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닿을 무렵에 가까스로 이제 아내와 통화가 되면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
네.
더욱 극적인 건 가족들이 이 코르도바 씨가 죽은 줄 알고 장례했을 관까지 구입을 했다가
네.
전화를 받고 구조대에 알려고 극적으로 구출이 될 수 있었죠.
참 다행이군요.
네네.
이 휴대전화가 굉장히 구조에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에콰도르 구조당국에 따르면요. 이번에 지진 후에 휴대전화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해왔고 네. 이를 통해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난 지는 여러 날이 지났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런 이 구조 요청을 거의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콰도르 정부 또 주민들까지 나서서 맨손으로 땅을 파면서까지 네. 이 생존자 수색과 구출에 힘을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약탈 같은 이 범죄행위가 벌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코레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요. 지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또 이 에콰도르의 재건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이 밖에 이 중남미 주변국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이미 초기 긴급 구호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네, 에콰도르에서 진도 7.8의 강진과 잇따른 여진으로 600여 명이 사망하고 2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조서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Time.